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이죠.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심장부, 오늘날로 치면 워싱턴 DC 같은 곳에 최고급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. 모든 게 막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삶인 거죠.
아주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 안락한 상태네요. 바깥 세상의 혼란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고요.
바로 그겁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분의 고향이 완전히 폐화가 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보통의 우리라면 글쎄요, 기부금을 조금 보내고 말 텐데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에서 이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아직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.
네, 6.25 민족화 해주일을 맞아 전해진 설교 영상 말씀이시죠?
맞아요. 이 자료가 수천 년 전 앞서 말한 그 완벽한 위치에 있던 한 페르시아 고위 관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. 현대 사회의 그 깊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아주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.
네,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죠. 이 기록을 분석해보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태도 변화가 어떻게 국가적 재건의 열쇠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.
자,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.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주저앉아 슬퍼하며 금식하거든요.
네, 진짜 모든 걸 멈춘 거죠.
아니, 근데 잠깐만요. 고향이 불타고 있는데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고요? 제가 그 상황이라면 막 당장 비행기 티켓부터 끊거나 구조대를 보냈을 겁니다. 현실적으로 이건 그저 감정 낭비, 시간 낭비 아닌가요?
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. 하지만 자료에서 이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와 비교하잖아요. 그 대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.
아, 그 보네퍼 목사님도 전쟁 중에 안전한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었죠.
그렇죠. 그런데 굳이 폭격이 쏟아지는 독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단 말이에요.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. 안전한 거리를 둔 관찰자 시점에서는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.
아, 타인의 무너짐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군요.
맞아요. 그런 공감의 브릿지가 형성되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요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.
좋아요. 현실의 아픔을 마주했다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 멈춤을 선택하더라고요. 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뭘 한 거죠?
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시간의 비율입니다. 실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2일에 불과했어요.
52일이요?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.
그러니까요. 하지만 그가 행동에 앞서 기도하며 멈춰있던 시간은 무려 4개월이었습니다.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.
아, 듣고 보니 이건 마치 외과 의사가 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당장 메스를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수술실 밖에서 차트를 보면서 완벽한 수술 경로를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같군요.
와, 완벽한 비유네요. 4개월의 멈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메커니즘이었던 거죠. 초기 패닉을 통제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던 거죠.
그래서 엄청난 물류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거네요.
맞습니다.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미리 구축한 겁니다. 보통 리더들이 막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성찰을 택하잖아요. 반면에 성공하는 리더는 그것을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삼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.
여기에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. 그 4개월 동안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입니다.
네, 그게 핵심이죠.
현대사회를 보세요. 세대나 계층, 이념 갈등이 터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. 막 저 무능한 정치인들 탓이야, 저 세대 때문이야 하고요.
늘 누군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게 바쁘죠.
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며 타인의 잘못까지 끌어안습니다. 솔직히 이 험악한 현실에서 타인의 잘못까지 내 책임으로 안는 연대적 회개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?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?
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심층 탐구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. 연대적 회개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리적 무기예요.
심리적 무기요? 어떻게 그럴 수 있죠?
갈등 상황에서 누군가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건 내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즉각적으로 무장 해제되거든요.
아, 맹목적인 비난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군요.
그렇죠. 비로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형성되는 겁니다. 서로를 공격하던 에너지가 온전히 문제를 공격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.
게다가 자료를 보면 그는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. 스스로 왕의 술관원이 되어 총독으로 부임하더니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개혁까지 단행하더라고요.
내면의 책임감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완벽하게 번역된 거죠. 자료에 등장하는 한국교회의 사례들도 같은 맥락입니다.
아, 그 6.25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센 나물처럼 주먹밥을 나누는 디테일 말이죠?
네,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도 있었고요.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되 남 탓을 멈추고 구체적인 화해의 다리를 놓는 실천적 행동들이죠.
이 모든 걸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결국 진정한 화해란 공감과 책임감이 결합된 아주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.
맞습니다. 무너진 장벽을 재건하는 건 단순히 망치를 드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. 나와 문제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비난 대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되죠.
자, 그래서 이게 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. 만약 느헤미야의 4개월 준비 법칙을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골칫거리나 껄끄러운 직장 내 갈등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?
당장 무언가를 고치려고 섣불리 수술실로 뛰어들기 전에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
네.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남 탓을 멈추고 깊이 성찰하는 4개월의 침묵이 아닐까요? 오늘 당신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완벽한 수상궁의 창밖을 한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.